24장에는 크게 네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고 마지막 한 단락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떡, 좌등, 그리고 앞엔 분향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 혹은 그냥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 해서 항상 불이 타오르게 한다. 촛불이 타듯이 그곳에는 기름이 항상 들어있는데 이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인데 우리가 진짜 참기름 하는 것처럼 올리브유 중에서도 최고로 정제되고 또 정제돼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최고가의 최고 향이 좋은 그런 올리브유를 항상 그곳에서 태우게 한다. 그리고 이곳은 절대로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항상 이 감람유가 그득하게 있는지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대를 잇는 이들은 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앞부분의 중요 내용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회막 안 그랬습니다. 성소의 회막, 그렇죠? 이 회막 안이 성소고 그 안에 증거계가 있는 곳이 지성소.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증거계 휘장 밖 이러면은 바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소 안에, 그렇죠? 이 안에 회막 안에 지성소 맞은편에 있는 바로 이곳에 있는 셋 우떡 좌등 분향단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부분에 등잔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 부분은 등잔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돌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성소가 어둠에 다 잠기지 않도록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리고 이 빛은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감람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가? 수시로 지켜보고 감찰하고 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바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지 성령께서 떠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빛이 나는 것이고 또 뒤에 가서 보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야 이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는지 또 성령 충만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성령을 소멸하도록 그렇죠? 소멸하는, 소멸하다 이게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끈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소멸시키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떡상, 진설병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주일마다 새로 올린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12개. 그래서 이전에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요약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헌신을 의미하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온전하게 제물로 바쳐진 이 떡상 위에 떡이 올라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친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은 순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결한 금, 순결한 상,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에 떡을 놓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떠받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신약께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의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병이 교체됩니다. 이제 오늘 이 기도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형, 뭐 화살형 여러 가지 주기도문형, 액트형 여러 가지 기도문이 기도의 유형들이 있어서 그 모델을 따라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모델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막 유형, 성막 모델이라는 유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하고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마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번제단에서 또 물두멍에서 또 성막 안,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단계를 거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 진설병은 또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의미한다. 성도의 헌신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에서는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일주일간 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 진설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계속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삶을 받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순전한 헌신으로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또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유효기간은 일주일 한번 받은 말씀 일주일 가고 그걸 가지고 한 달 가지 말고 매주 매주 새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또 생명의 양식을 받는 날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가르침, 이런 교훈을 또 진설병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늘 성령 충만, 그 가운데 분향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를 모독하지 마라. 여호와를 모독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성난 젊은이 하나가 싸우다가 좀 분을 이기지 못해서 선을 넘어섰나 봅니다.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주변에서 혹은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아주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것이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거기다 기름을 끼얹고 하게 되면 폭발해서 큰 재난에 이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역사도 있죠. 뭐 신문 가십란에 가끔 나오는 것 보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원한 때문에 네 평생 고생해봐라 눈앞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경우도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이 경우가 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여호와를 저주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잠언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터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전쟁의 영웅보다 자기 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쟁에서 성을 빼앗으면 얼마나 수훈, 그저 목숨 걸고 위대한 전쟁 용사인데 그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잠언의 지혜로 가르칠 만큼 자기 마음, 감정, 분노 조절하는 것이 또 어렵다 하는 것이기도 하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어지간해서는 화내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기에 이제 사소한 말로도 우리가 감정을 상하거나 다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로 더디하라 우리 개역개정판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이 더 좀 난 것 같습니다. 어지간해서는 화내지 말고 잘 참으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위대한 거다. 기억하시면서 사소한 일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욱해가지고 막 해도 당연한 것 같은데 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오늘의 젊은이는 이제 슬로밋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다. 그냥 그랬으면 어느 정도로 끝날 텐데 하나님을 모독한 게 문제이죠.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잠시 머무는 사람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여호와의 이름만은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지엄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 안에 더불어 주시는 것이 이제 탈리온법이라고 그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바로 동해보복법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유명한 출애굽기 21장에서도 주셨는데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이 법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의 이면에는 사실은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정의, 사랑의 법이 숨어 있다. 이 보복의 한계를 정해서 끊임없는 이 복수의 악순환이 이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이제 정당하게 이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했을 때 다시 보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되갚음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니까 자신의 아이가 이제 못된 짓을 당했는데 재판정에서 나온 그 판결을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보복하고 싶다. 사회 정의가 이 재판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그렇게 피해자들이 내가 당한 것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 복구됐다, 이것만으로 됐다 하는 정도의 그러한 회복 차원의 이런 판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런 것들이 쌓일 때에 사회는 더욱더 이제 힘들어지게 되고 역사 속에서 그럴 때에 나중에 혁명까지 일어난 일이 많이 되게 됩니다. 사회 정의와 사회 공의와 사회법이 공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히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또 범죄로부터 늘 경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임을 생각하며 이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들어있다 기억을 할 필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떡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받고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무리 분노한 경우에도 여호와를 모독해서는 안 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물된 동산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어 나갈 때에 진정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